다음 꼭지는 인간은 차별하는 동물이다. 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요즘 누가 또 막 흥분해서 어떻게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냐고 막 그럴까 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전혀
고조론 연구소 그런 인간은 이미 과거에 다 탈퇴시켜버렸어. 하여간 이탈리아에서 중국계 대학생의 인종차별 모욕을 논란을 했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인종차별할 마음은 전 세계 70억 인류가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좀 이제 티를 내느냐 티를 안 내느냐 이거죠. 티를 안 내는 사람은 신사고 티를 내는 사람은 사회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중국인을 공개하는 건 이탈리아 정부를 공개하는 거예요. 돌려서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10대들은 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렇죠.
남동네에서 막 우리 동네 이웃 동네 애들이 자기 동네 오는 꼴을 못 보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민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련되게 차별하냐 무식하게 차별하냐 이게 문명이냐 야만이냐 왜 차별을 하냐면 차별하지 않고는 중앙을 공격할 수단이 없어. 그래서 인간이 차별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차별하려고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차별해. 근데 이걸 가지고 아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런데 인간은 알고 보니까 똑같은 거야 하고 막 설교해주면 알아듣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순진한 어린애 같은 생각이에요. 인간이 다 똑같은 걸 알고 차별한다고 몰라서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인이나 이탈리아인이나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교육을 못 받아서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 뻔히 알면서 시스템을 공개하는 거죠. 근데 스위스인이라면 중국인 차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류를 이끌어갈 상위 5%이기 때문에 차별해봤자 자기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나 만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위악이래 위악. 주인공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괜히 막 나쁜 짓을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차별하는 행동이 중앙을 공격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기 세력을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 세력화를 노리고 있다. 그 말은 중앙의 어떤 시스템에 가담하지 않고 변방에서 독자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베충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차별하는 방법으로 이 중앙에 대항하는 독립 세력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나라 자체가 EU에서 일베야.
그렇죠.
그리스하고 그 불량 국가 아니야. 스페인하고 세 나라. 삼총사야 삼총사. 말썽 꾸러기 삼총사야.
그러니까 유럽에서 약간 엘리트들은 네덜란드, 스위스 네. 뭐 이런 나라.
북쪽 애들이고. 그래서 실업자도 많고 마피아도 많고 그리스 정교도 있고 막 나라가 좀 스페인도 그렇고 복잡하더라고.
그때 경제 위기 난 나라고 네 나라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피그스 해가지고.
네. 네.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5%라고 믿을 때까지 이 다문화라든가 성소수자를 차별한다. 중국인들은 중국 내부에 차별할 게 많아요. 후난성, 뭐 귀주성, 남성, 위구르인, 홍콩인 이런 애들 차별하고 정의당은 아이 뭐든지 다 교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하고. 저 무식한 놈들 좀 가르쳐야 돼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층민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엘리트 권력에 대항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의 맞대응을 대립각을 세워서 맞대응을 해야 자기한테 발언권이 주어진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비극이 뭐냐면 누구한테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내요. 국가에 불만이 있다면 국가를 때릴 수가 없죠.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한테 가까이 있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가 집중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게 얻어맞은 희생자들도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이 또 성소수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같은 피해자들끼리 서로 막 분열해서 서로 싫어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이 그 사회의 가장 약하고 취약하고 낮은 쪽에 집중돼요. 근데 이게 물리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딱 하나 방법.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기계를 차별하면 돼. 야, 네 차 구리네. 뭐 새 차로 바꿔. 이렇게. 문화적으로 차별해야 돼. 그 옷이 그게 뭐냐? 그 60년대 복고풍 뭐냐? 요즘 첨단 유행을 따라가는 요즘 다 후드티 유행이잖아. 후드티 입어 막 그러고. 야구 모자 써 그러고 막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서 낡은 유행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예술 작품, 새로운 영화, 새로운 프로야구 뭐 이런 걸 해서 옛날 거를 차별하거나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진보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진보하거나 혹은 문화적인 어떤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아기가 계속 태어나거나 하여튼 뭔가 이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쉽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골 마을 같은 새로운 아이도 안 태어나고 뭐 새로운 영화도 안 붙고 극장에 상장하지도 않아요. 극장 못 닫았어. 뭐 문화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서로 적이 되어서 서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봉건 방법. 봉건 방법은 잘게 쪼개는 거죠. 서로 이제 남부 동네 가게 없기 그리고 다른 계급끼리 상종하기 없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백정하고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백정 차별하려도 백정들은 자기들끼리 놀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안 마주치면 돼. 그래서 딱 보다가 앞에서 양반이 오나 하면 다른 길로 가는 거야. 흑인과 백인은 같은 버스에 안 타고 흑인은 흑인 버스 타고 백인은 백인 버스 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봉건주의. 또 하나의 방법은 지속적으로 진보를 이끌어내는 거. 근데 봉건주의로 하면 언뜻 보면 차별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예 안 마주치니까. 실제로 미국에 보면 도시 안에 흑인 구역, 백인 구역이 딱 나눠져 있어요. 일부 도시에 가니까 강 북쪽은 흑인 구역이고 강 남쪽은 백인 구역이고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조용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의 제휴.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이걸 분명적으로 해결하자. 이게 구조론의 답입니다. 다음 곡지는 나스카 지상화의 비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또 하는 이유는 나스카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은 쉬워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짓기 쉬워. 그냥 돌을 계속 사오면 돼. 돌을 어떻게 운반하냐. 그 갈대 배에다 돌을 미리 실어놨다가 홍수 날 때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그렇게 운반하냐. 수백 킬로씩. 그것이 간단해. 그냥 갈대 배를 많이 만들어서 돌을 실어놨다가 홍수에 나면 저절로 떠내려가. 하루에서 끊으면 된다고. 얼마나 간단해. 그 있었던 섬의 거석상 그것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사실 다 쉬워서 했다. 증거가 뭐냐. 최근에 폭설이 오니까 세계 곳곳에서 막 발자국으로 나스카 지상으로 만들고 있어. 쉬워. 그것도 땅에서 안 보이잖아. 공중에서만 보인다고. 요즘 드론으로 막 찍어서 옥상에서 찍어야 되는데. 근데 지상에서 안 보이는데 그걸 만드는 본인은 그걸 다 안다는 거죠. 쉬워. 그래서 나스카 지상화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제가 어릴 때도 전혀 납득이 안 됐어요. 이거 만들기 쉽지. 왜냐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막 땅에 그림 크게 그리고 그러잖아요. 애들 초등들도 그렇게 그리는데 오징어 뭐 이런 거 한다고 땅바닥에 뭐 그릴 때 잘 안 보여가지고 왜 먹고 그런다고. 그래도 막 그려서 하는데 오히려 그 축구할 때 그 뭐야 그 뭐죠 석회가루 뿌려가지고 뭐 라인 걷잖아. 그게 더 신기하더라고. 직선 쫙 걷잖아.
그거 끊는 거 보신 적 없으세요? 그 다 줄 튕겨 놓고서.
아 그게 아니야.
그냥 한다고?
그렇지. 그 바퀴가 있기 때문에 가면 무조건 직선이야.
아니 근데 약간 삐뚤해질 것 같은데.
말뚝 박아 놓고 막 줄 끊어 놓고 하는 거는 그 좀 후진해드리고. 우리 동네 아저씨 보니까 그 차에 바퀴가 있더라고.
여기 있어요.
바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직선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잘 끊더라고.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아 저걸 어떻게 끊었지. 혼자서 막 끊고 있는 거야. 저 넓은 농장을 혼자서 어떻게 줄을 다 끊냐. 100m 달리기 할 때 줄 10개씩 끊고 그러잖아. 그걸 다 끊어. 그래서 아 별로 어렵지 않구나. 인간은 결국 할 수 있는 걸 하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 다음 곡지는 나는 환경을 장악한다. 여기서 나는 내가 아니고 이 나무위키를 보니까 자유의지 항목이 쓸데없이 길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를 쓰는 거야. 내용이 너무 어접해서 황당한 거지. 그 보면 과학자와 철학자는 거의 대부분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왠지 캥겨서 이게 좀 이상한데 하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를 의심스럽지만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자유의지를 믿는 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게 지식인이 할 얘기는 아니죠. 뭐 체면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자유의지를 논하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건 삼류개그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수준 이하의 얘기를 쓰느냐고. 자유의지가 없으면 범죄자를 처벌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거냐. 필요하니까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없는 걸 있다 그러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서양 철학이 너무나 유치해서 아 이런 밥통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야 되겠냐. 왜 서양 놈들은 다 머리가 돌대가리인가. 철학적으로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이해가 안 돼.
동양은 좀 낫나요?
좀 나은 게 아니고 불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교는 아예 그게 생각 안 해.
아 유교는 그거 없어요?
자 뭐 이런 거 없어. 그건 개소리다 하고. 유교는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좀 그런 거예요. 원래 중국인들이 실용주의잖아. 그래서 불교 철학에서는 이 제법 무아 해서 고유한 자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조론에서는 뭐냐면 이 자아라는 것은 타자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게임이라는 것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자기 생각을 정해놓으면 안 돼. 자아가 있으면 안 돼. 미리 정해놓으면 안 되죠. 바둑을 둔다. 이 서양의 결정론적 사고를 보면 그러니까 자아를 반대하는 게 자유의지를 반대하는 게 결정론인데 결정론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건데 미리 정해놓으면 안 돼요. 상대가 두는 걸 보고 내가 두는 위치를 정하는 거지. 미리 그걸 정해놓으면 어떡해. 그래서 랜덤으로 두어야 돼.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지. 일단 축구 시합 할 때 빌드업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공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찬스 왔을 때 후다닥 이렇게 밀고 가는 거라고. 그 상황에서는 상대를 속여야 되는데 상대를 속이려면 자기 편도 속여야 돼. 자기 편끼리 너무 이렇게 합을 맞춰놓으면 오히려 그게 상대방한테 간파된다고. 그래서 이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결정해놓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유의지가 뭐냐? 그 말은 자아가 뭐냐? 이 말에 연동된 거예요. 그럼 자아가 뭐냐? 불교에서는 자아가 없다 그랬어요. 자아가 없는 게 아니고 자아라는 것은 게임 안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면 그게 자아라는 거죠. 근데 주도권을 잡으려면 양보를 해야 돼.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데 선택을 하면 자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뭐 이걸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먹고 싶다 딱 먹으면 상대방한테 빚이 생겨서 서로 이 자기한테 손해되는 행동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서로 막 눈치를 보면서 밥값 안 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 막 내가 내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 막 반대로 행동하잖아. 실제로는 아, 저 녀석이 밥값을 내주려면 나 양보할 의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가 확 던지면서 내가 낼게 그러고 싸우고 있다고.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야.
중국이 좀 심하더라고. 네. 중국은 진짜로 싸움을 막 해요. 서로 내겠다고. 그래서 계산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손해보려고 막 길을 서고 싸우고 있다고. 이거는 결정론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 눈앞에서 손해보고 그 상대방에게 빚을 지어서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얻어먹으면 이제 좀 미안해서 다음에는 뭔가 아쉬울 때 양보하겠지 뭐 이런 거라고. 그래야 게임에 이긴다는 거죠.
아 그러면 좀 약간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대접을 하고 싶어서 내가 내려고
권력 의지가 있는 거죠.
권력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순수한 마음이 권력 의지예요.
방금 제가 아이스크림 샀는데 아. 네, 나도 권력의지가.
권력의지가 나쁜 건 아니고 구조라는 말하는 권력의지는 그건 뭐 정치 권력 이런 얘기 아니기 때문에 좋은 권력의지.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주시는 권력을 얼마든지 제가 환영합니다.
좋은 권력. 권력하면 좀 안 좋게만 들려서. 네, 이제
그런 권력에 당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 나의 세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르는 건데, 왜냐하면 상대가 항상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 나무 위키 항목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논하는 게,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으면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간단해. 범죄자는 범죄 세력을 원하는 거예요. 범죄를 세력화한다고. 그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만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범죄의 영향력을 키우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면 모든 판이 범죄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개판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범죄 세력이 주변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만큼 맞대응을 해서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응징할 논리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아는 얼마든지 확장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의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굳이 양자역학까지 안 가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까지 가도 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물리학적 근거가 있어요. 자유는 항상 보면 최소화된 코스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결정론이 바로 그런 이 세상 모든 것은 최소화된 가장 효율적인 최적화 코스를 따라간다. 이게 결정론이에요. 그래 정해져 있지. 일부러 막 둘러가고 막 지름길 놔두고 엉뚱한 길로 가고 새끼로 가고 이러면 결정할 수 없지. 그러니까 결정론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의 움직임은 항상 지름길로 간다. 그럼 인간을 여기에 적응한다면 인간은 항상 자기한테 이익되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뭐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게 있잖아. 이기심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반대. 인간은 약간 반 이기심이야.
그래서 사실 역대적으로 보면 인간이 성선설과 막 싸우고,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성선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연은 항상 이기적인 곳을 따라가는데 인간은 그 반대로 가기 때문에 결정론하고는 안 맞고,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한테 유리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세력한테 유리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 뭐 이기주의를 떠나 얘기하기 떠나서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자기 세력이 누구냐? 자기 세력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몸뚱이가 내 세력이다. 그다음 동물 같은 경우 자기가 오줌을 사놓은 그 냄새의 범위가 자기 세력이에요. 그 친구가 될 것이냐, 적이 될 것이냐는 자기 냄새가 묻어 있냐 안 묻어 있냐 이걸 판단한다고. 자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눈 밑을 가지고 막 문질러서 냄새 선을 문질러서 자기 냄새를 묻혀놓고 자기 냄새가 묻어 있으면 우리 편. 그래서 나냐 타자냐를 가르는 선이 그 냄새야.
그러면 저희가 네.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는 근거 같은 경우에도 과연 범죄자를 타자로 볼 것인가?
그쵸.
그러면 우리 편의 일부로 볼 것인가?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핵심이네. 반사회성이죠. 범죄자가 사회의 편이냐 반사회의 편이냐.
우리가 사실 처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교화해가지고 야 우리랑 같이 놀자 약간 이렇게 하려고.
통제 가능성이 관점으로는 통제가 된다 그럼 무조건 풀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구속이야. 몇 년형 이거 필요 없어. 통제가 될 때까지 구속.
그때까지.
그 성냥 빵 하나를 훔쳤어도 제가 통제가 안 된다면 영원히 구속인 거야. 그리고 경제사범은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을 조사해놨는데 경제사범은 그 횡령액이 클수록 집행유예 확률이 높다. 주로 100억 이상 횡령한 사람은 거의 다 집행유예를 나왔어. 특히 재벌. 뭐 1억 횡령했다 얘들은 거의
징역이지.
징역이지.
아까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할라 그러면 뭐 아니면 도다. 할라 네. 그러면 크게 하고.
네. 왜냐하면 1억을 횡령한 놈은 그 회수할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근데 100억은 걔를 구속시켜놓으면 오히려 더 회수가 안 돼. 또 풀어놔서 회수해야 돼.
김우중은 어떻게 하죠?
네? 김우중. 걔 회수 안 돼. 계속 구속시켜놔야 돼. 그래서 중요한 통제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 한 명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통제를 생각해도 걔를 풀어주면 또 다른 영향을 미쳐서 더 사회가 곤란해진다고 하면 걔를 구속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있어서 그렇게 아니고 제 프로그램 좀 곤란하다. 특히 선거에 불리하다.
마찬가지로 박근혜도 그럼 영혼이 못 나와.
그렇죠. 못 나와. 그러니까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고 추종자들이 문제라고.
그렇지. 추종자가 밖에서 계속 피켓대고 박근혜 구해내라고 그렇죠. 하면 할수록 더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 안 되죠. 그 통제 가능성이 맞죠. 박근혜는.
약간 곰탕집 또 사모님이 생각나네요.
이 범보수 자한당이나 뭐 우공당 애들이 뭐 그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만약 이번에 뭐 완전히 망한다 다 낙선한다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가 망한다고요? 민주당이?
아니 아니
자한당이 망하면은
애들이 망하면
망하면 박근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완전히 그 걔들이 이제 전혀 이제 세력이 없다라는 게 딱 드러나면 아예 그냥 불쌍한 때지.
그러니까 좀 밸런스 맞춰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풀어줄 것 같아. 그럼 이제 겁나는 게 없어서 다 풀어줘.
아 세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만해서 이제 다 풀어줘. 희생되는 거지. 근데 거기 묘하게 맞아 떨어져야 어떻게 박근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상식조사는 박근혜 자한당이 집권하면 박근혜가 사면 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자한당이 총선 이겨야 돼.
희망 고문하십니까?
못 나온다.
뭐 나온다는 말을 이기지 못하는 건 뭐 거의 뭐 틀린 것 같고 어정쩡하게 이겨도 그 총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못 나온 거 아니야?
자한당이 총선 저도 못 나오고 하여튼 네.
못 나.
이겨도 못 나오고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나오는 거죠. 이 역사의 큰 방향을 틀 때는 누구 한 명이 희생되는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는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박근혜 뭐 좋아하던데요.
네. 다음은 질서론. 이 질서 개념이 구조론에서 옛날에 이거 써먹으려고 구조론이라고 하고 질서론이라고 할까 막 연구해봤는데 이상하게 검색해봐도 질서라는 말을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의미를 뉘앙스가 좀
근데 이제 않나요? 옛날부터 뭐 코스모스 카오스 하면 이제 질서와 무질서 여기서부터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룰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약간 억압적이고
카톨릭 이 말도 보편성을 뜻하는데 진리의 기본 속성이 보편성이라고 근데 그 다음 법 없어 검색해보면 뭐 안 나와 그게 다야 질서라고 하면 코스모스 끝 그 다음 장자의 혼돈 정도 약간 나오고 구조론 질서론인데 공간적 방향과 시간적 순서가 질서다. 질서라는 것은 둘이 나란히 가는 것이다. 어떤 하나가 있으면 그냥 있는 거고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그 둘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셋이 있어야 줄이 된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둘이 나란히 있으면 세 번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냥 한 개가 있으면 두 번째가 못 붙어. 두 개가 나란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아무리 무식한 부족민도 1, 2는 있어요. 2도 없다. 그 인간은 아니야.
인간 아니야.
보통 뭐 3까지 있어. 근데 3이 숫자가 아니고 많다야. 하나는 홀이고 둘은 짝인데 3은 3이 아니고 많다가 되는 거죠. 3이 숫자가 되면 그 다음 10까지 바로 가요. 그 10이 있으면 100까지 바로 가는 것이고 예를 들면 3, 4에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숫자가 없다. 뭐 이런 나라는 없어. 우리 부족은 7까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족은 8까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 옛날 원신들이 삼진법과 사진법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삼진법과 사진법이 섞여서 12진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10진법으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띠가 12개가 있는 게 삼진법파하고 사진법파가 싸우다가 12개가 된 거야. 그러다가 12개 너무 많잖아요. 손가락보다 많다 해서 다시 10개로 줄인 거지. 그래서 10간 12지가 있는 거라고. 하여튼 질서는 이 어떤 하나가 있으면 그걸로는 어떤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건에 연결이 안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렇게 둘이 만나야 이야기가 되지 로미오 하나만 가지고는 이야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둘이 나란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나란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춰야 돼. 핸디캡을 주고 쪽에 걸 좀 빼서 저쪽에 좀 보태주고 이렇게 해서 좀 맞춰야 돼요.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네,
무릎을 약간 꿇고. 그래서 숫자 1과 2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3을 정할 수가 있어요. 1과 2의 간격을 보고 2와 3의 간격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까지 가면 이제 줄이 되는 거야. 줄이 되면 이제부터 전략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어떤 뭔가 하나 있고 그 하나의 좌우가 있어요. 좌우가 있으면 앞뒤가 있고 앞뒤가 있으면 상하가 있고 이렇게 하면 포위가 돼. 앞뒤 좌우 전후 상하가 다 둘러싸버리면 중심과 주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심은 무겁고 주변은 가벼워져. 그럼 경중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경은 강하고 아니 경은 약하고 중은 강하니까 강약이 생겨. 이렇게 되면 또 대소가 생겨. 그럼 본발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뭔가가 막 계속 이 가지가 쳐서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둘이 나란하면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뭔가 잔뜩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대칭되는 단어가 수백 개 있는데 그 모든 수백 개의 단어가 최초의 둘 여기서 연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뭔가 나란해야 이야기 된다. 부부가 평등해야 자식이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질서를 뜻한 영어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다 내려간다는 뜻이 있어요. 오드라든가 뭐 이런 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 있는데 오드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명령을 내린다. 왜 법이나 명령은 항상 내려가는 것인가.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키니까 평민들은 땅바닥에 있고 왕은 보통 뭐 그 테라스에 베란다에 올라가서 떠든단 말이에요. 임금은 항상 높은 자리에 있어. 근데 자연의 법칙도 보면 진립자 힘 운동량이 내려가는 과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이라고. 왜 내려가는가?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왜 저절로 움직이는가 하면 안에 에너지가 고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명령이 내려가는 거나 법이 내려가는 것이 이 에너지가 에너지에 의해서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에너지는 나란한 데서 생긴다. 그 에너지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는 이 복원력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개가 있고 개 안에 어떤 외력이 가해지 모순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면 축이 발생하고 축이 움직여서 그 모순을 해소하고 그것이 에너지다. 그래서 가톨릭이 왜 이름을 가톨릭이라고 지었냐? 보편이라는 것은 나란한 것이고 나란하면 뭔가 추가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최초에 어떤 둘이 나란해야 돼. 그럼 앞뒤 좌우 상하 전후 이렇게 계속 특수성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백화점은 보편성이라면 그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들은 특수성이죠. 그래서 보편성이 있어야 그게 특수성을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하고 영부인도 실제로는 안 나란하죠. 대통령이 더 세. 근데 이제 행사장에서는 나란히 가야 돼. 손잡고 가야지. 대통령 앞에 가고 영부인 뒤따라고 그러면 안 돼.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올 때 대통령이 먼저 와서 딱 기다려야 돼. 근데 같이 손잡고 내려와야지. 지 혼자 막 성급성급 내려오고 부인 뒤에 쫓아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시청자들이 화낸다고. 어떻게든 이게 나란하게 맞춰야 돼요. 한미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나란하게 앉아야 되는데 아베는 이상하게 자기는 큰 의자에 앉고 우리 상무장한테는 작은 의자 주고.
아베 약간 눈치가 없나?
그게 전략일 수도 있어요. 컴플렉스 있는 사람의 전략. 네.
어떻게든 나란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란한 상태에서 그 나란한 상태가 깨졌을 때 다시 나란한 상태로 가려는 게 이게 구조론이라고. 그 가는 방법이 진립자 힘 운동이라는 거지. 그 질이 깨졌을 때는 입자가 생기면 나란해지고 입자가 깨졌을 때는 힘이 발생하면 나란해지고 힘이 깨졌을 때는 운동이 발생하면 나란해지고 이런 식으로 다섯 번 다시 나란함이 반복돼 복원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원이라는 표현이 약간 틀렸어요. 복원되는 게 아니고 약간 망가져.
엔트로피증가하고.
그렇죠. 약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란해졌다가 이만큼 내려와서 밑에서 나란해진다고. 그 다시 한 칸 더 내려오고 계속 내려와서 나중에는 전체가 고르게 되어버리면 파산이에요. 그때는 조직이 깨져. 일단 어떤 조직이 있다면 사장, 뭐 이사, 중간 간부, 말단 이런 식으로 계급이 내려가면서 주도권이 밑에서 나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장들끼리 나란다가 그다음에 이사들끼리 나란다가 근데 간부들끼리 나란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LG와 삼성이 이제 대화를 한 다음에 처음에는 LG 사장하고 삼성 사장이 둘이서 나란히 테이블에 밥을 먹어. 그 다음에 삼성 이사와 LG 이사가 또 둘이서 만나서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 그 다음에 삼성 부장과 LG 부장이 또 나란히 밥을 먹어.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같이 나란히 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삼성 사장이 LG 그 가전제품 쇼에 가서 그 세탁기 문짝 떼버린 거
안 나란한 거죠. 그건 깨진 거야. LG 사장이 삼성 걸 깨뿐 거 아니야?
잠깐 헷갈리는데.
시간 좀 남았죠?
네, 30분입니다.
네. 다음은 신은 누구인가? 또 신은 재미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데 자연을 탐구하려면 자연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자연이 과연 거기 있을까? 어떻게 알아? 우리 세상이 매트릭스 속의 영화 매트릭스의 빨간약 파란약일지도 모르고 가상현실일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다 뇌 안의 어떤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예, 인간 자체가 가상현실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다 VR 아니야 이거.
이게 다 가짜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있느냐, 존재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래서 결론은 나란하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이것이 다 가상현실이라고 치고 가상현실 안에서 나란하면 그것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 가상현실은 그게 진짜인 거예요. 왜냐 우주 자체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알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누군가의 손바닥이.
그렇다면 그게 나란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전제 조건 나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약 진짜 나란하다고 치면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도 그것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 가상현실은 그게 진짜야. 그래서 그것을 진짜냐 가상현실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이란 말은 나란하지 않다는 거고 실제로 보면 컴퓨터 게임 속의 아바타와 그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은 나란하지 않은 거예요.
나란하지 않으니까 가상이지.
그렇죠.
리얼이지 그냥.
근데 그 프로그램도 가상현실이다 그러면 그건 진짜인 거야. 아. 신도 인간처럼 가상현실이라면, 인간은 가상현실을 치고 신도 가상현실이라면 뭐 그 가상현실이 진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가상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란하냐 아니냐 이걸로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렇게 장자가 뭐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지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지 이건 나란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란하다는 건 뭐냐면 꿈속에서 또 다른 꿈을 꿔야 되는데 장자는 꿈을 깨버리잖아. 꿈을 깨는 순간 나란하지 않아. 나란하면 깨진 거예요.
그럼 인셉션 어떻게 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 영화를 까먹었어 내가.
꿈에서
그건 현실이야. 계속 꿈으로 두 개에서 세 번째부터 줄이 생겨서 그 줄이 생기면 그건 현실이야. 세 번 들어가면 그건 현실이야. 두 개까지는 아직 상대적이고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나라는 것은 결국 나의 의사결정권이다. 나의 주체성이 나다. 나와 나란히 가는 또 다른 것이 나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자 얘기 나오는데 자아가 뭐냐, 보통 우리는 그냥 자아, 내가 자아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권력이 나와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권력이 곧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는 자아가 작아. 아기 때는 자기 몸뚱이도 몸을 못 가누잖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근데 어른이 되면 상황을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라든가 이 일단 함대의 함장이라면 함장이 곧 나야. 그래서 함대가 죽으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침몰할 때는 이제 그 영화의 미드웨이의 그 일본 함장처럼 같이 죽는 거야. 선장은 배하고 같이 침몰돼야 되는 거야. 근데 세월호는 뭐냐고. 선장은 5만짜리로 말리고 있고
돈 말려고 앉아있고
그거는 자아가 확장이 안 된 거지.
그럼 모성애도 약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우주는 게임의 존재다. 의사결정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하면 그것이 곧 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신이라는 개념을 인간들은 나하고 나란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실은 나보다 센 어떤 형님이다. 실은 나를 구원해주는 어떤 위사람이다. 이 말은 나와 나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신은 타인이라는 얘기고 그거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빨리 때려 죽여야지.
그래서 신이 아니므로 신이다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특히 종교 믿는 사람들은 신은 신이 아니야 그래서 신이야 막 이런 기상천외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신이 신이 아니면 신이 아닌 거지 왜 그 신이냐. 나와 나라는 해야 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의 몸뚱이와 나라는 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진행하는 방향과 나라는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신의 개념은 인간이 진보하는 방향이 어디냐 그 방향과 신이 일치할 때만 그 신인 거예요. 인간은 21세기로 가는데 신은 19세기로 가고 있다. 그럼 그 새끼 죽여야 돼. 내가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진보하고 있는데 신은 막 옛날식으로 재판하고 막 벌주고 그 봉건시대 방법을 쓰고 있다면 신이 너무 그 세대교체가 안 되고 혁명을 해서 신혁명을 해서 신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신은 인간과 나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질문했습니까?
그 신이 자기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광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의 방향이 곧 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냥 신도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이 가는 방향이 내가 가는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알려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죠. 구조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인간 거의 본능적으로 알죠. 좀 성경에 보면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나왔잖아요. 아,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멸망으로 가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어차피 5억 년 후에 다 멸망해. 5억 년 후에는 신이고 조지고 이제 없어. 뒤집고 나 죽고 이제 그때는 지구 포기야.
구조로는 5억 년 학문이네요.
그렇죠. 그럼 다른 별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류도 그런 식으로 이주해온 종일지 모르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나와 나란히 가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란히 가는 대상과 내가 일체화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란함이 깨졌을 때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것이 에너지라는 거죠. 그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꼭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이고 보통은 이제 동료,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주변과 나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욕망이라든가 모든 행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주는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집 갔는데 그러면 아 나도 시집 가야 되겠네 그러고 다른 사람이 부장 달았다면 아 나도 부장 달아야 되겠네요. 이것이 나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을 마음 인간을 움직이는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나란하려고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깨졌다가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깨졌다는 표현이
나란하지 않은 게 깨진 거지. 그리고 한 사람은 이미 부장이 되는데 자기는 아직 부장이 못 됐다. 그럼 그러니까, 나란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나란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란하지 않은 상황. 그 상황이 에너지적인 상황이라는
그렇죠. 그것을 다시 나란하려고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좀 상태가 안 좋은 아스퍼건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딱 정해놔야 돼요. 밥은 9시에 먹어야 되고 뭐 세수를 몇 시에 해야 되고 뭐는 5분 동안 해야 되고 그 노홍철이 보면 알 수 있잖아. 뭔가 가지런하게 해야 되잖아.
진짜요?
뭔가 가지런하지 않으면 왠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속이 메색거리고 불편하고 괴롭고
노홍철 아스퍼거구나
모르죠. 하여튼 아스퍼거의 특징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뭔가 나란한 상태가 되게 하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를 일을 시작할 수 있어. 뭔가 언밸런스하면 괴로움을 느끼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